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의 타이완 방문에 맞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중국군 전투기 여러 대가 타이완 해역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는 오늘 오전에도 4시간 동안 타이완 공군 전투기가 17번이나 출격해서 중국 전투기들을 쫓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 근처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자세한 훈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타이완 집권 민진당이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41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국무부 최고위 관리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오늘 차잉원 총통을 면담한 뒤 내일 리덩후이 전 타이완 총통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크라크 차관이 타이완 관리들과 경제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에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현 상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를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전문가 10여 명은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을 집단 학살로 인정할 것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 광범위한 감시와 제약, 집단 구금 등 조직적인 탄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서한에서 또 신장 지역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중국 당국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3자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은 세컨더리 제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 해당 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개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 조처는 오는 10월 18일로 만료됩니다. 앞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연장 결의안과 이란 제재 복원을 잇따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 정부는 이란 제재 복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내전,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전 세계 수억 명이 아사 직전에 놓여 있다고 세계식량계획 WFP가 경고했습니다. 데이빗 디슬리 WFP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5개월 전 기아가 대유행할 거라는 경고 후에 국제사회 지원으로 기근으로 바뀌었고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디슬리 총장은 특히 올해 WFP와 협력단체는 1억 3,800만 명을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WFP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억 7천만 명 이상이 아사 직전에 놓여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3천만 명은 WFP 식량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지원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3천만 명을 지원하는데 연간 49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8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2천 명에 달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안보협력기구 소속 17개 나라가 벨라루스의 대통령 선거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제페 코포드 덴마크 외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조사단 임무는 벨라루스 정부가 자유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선을 치렀는지 조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야권 후보와 언론인, 시민운동가에 대한 탄압과 당국의 과도한 무력 행사, 불법 감금, 고문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오늘로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는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020만 명, 사망자는 약 94만 6천 명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최근 매일 9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의 최대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667만 명과 19만 7천 명에 달합니다. BOE 뉴스 박영수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권한 있는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북한 등 주요 사이버적들의 위협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새벽부터 아침까지 황해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밤사이 평북과 함경북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고 만약 변화가 생긴다면 동맹과 협력국, 의회와 긴밀한 상의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줄 수 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사안은 모두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할 것이지만 국무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 편을 들지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자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가치와 경제적 복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요구하는 건 중국 정부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하면서 광범위한 주제에서 진전을 이뤄가는 데 계속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협력 분야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한편 줄리정 국무부 서반구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선 미한 두 나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수석 부차관보는 타이완과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협력국들과 함께 일하는 건 중국의 악성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영내의 투명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권한 있는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주제 미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는 16일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한 조치들을 거듭 취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결정하고 권한 있는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목표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미북 관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가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화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행동은 대화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미국은 외교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설정한 목표의 진전을 이루는 데 열려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적용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관련 결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행동을 통해 북한이 경제발전과 장기적 안보를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경로인 협상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월코트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IAEA 안전조치협약에 복귀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데 국제사회가 단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IAEA의 활동과 관련해선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환영하며 북한에서의 잠재적인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유지하는 IAEA의 강화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는 사무총장의 평가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보이면서 북한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측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북한이 대선 전까지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이를 계기로 미북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 매체는 17일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수해 복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BOE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 친우 봉사회의 대니얼 제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17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라며 이는 외교적 과정에 있어 환영할 만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국무부가 이런 노력을 시작하기에 좋은 지점은 이미 인도적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올 3월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과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던 연초와 비교할 때 태풍과 수해 등 피해까지 겹치면서 현재 북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대한 추가 재원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는 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 스스로 약하고 또 피해자로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want to respond too publicly to humanitarian assistance.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 대선 전까지는 자신들의 카드를 감출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묶이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인도적 지원과 같은 미국의 제안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하진 않았습니다.
I think on the U.S. side, led by Deputy Secretary Steve Biegun, we've been trying for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 북한 측의 고위급 대화를 제안해왔고 또 인도적 지원은 미국의 전통과도 같은 것이란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9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다수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일련의 도전들에 맞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5일에는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슬과의 대담 행사에서 북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gone quiet publicly, but there's still lots of work going on. Work going on between
폼페오 장관은 심지어 북한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4일 북한 여행을 위한 특별 승인 발급 절차와 관련해 여론 수렴 공고를 낸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이후 인도주의 지원단체 등에 한해 한 차례 방문을 허용해온 국무부가 앞으로는 1년 안에 여러 번 방문이 가능한 복수 여권을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비건 부장관은 지난 11일 전미 북한위원회에서 행한 화상연설에서 비록 대북 지원을 위한 모든 물리적 어려움이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활동이 더 쉬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특히 이들 단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국무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15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와 관련된 질문에 홍수와 태풍 등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거듭 비핵화의 필요성을 되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해결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 추가 정상회담이 열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로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관련 공지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먼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s have a tendency as you get to close to election time to take provocative action sometimes. So
한반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종종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속 미북 간 물밑 접촉 가능성을 비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며 심지어 북한과도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의 한 언론은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의 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까?
Congress hasn't been informed of anything, but you know, I would be supportive if there are conversations going on around humanitarian aid. Mm-hmm. And
의회가 받은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둘러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꽤 얼마 전부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서프라이즈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maybe there's conversation about a summit, but it takes an awful lot of work and preparation to prepare for a summit like this.
추가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엄청난 작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무부 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징후들이 보였을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색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소위원장으로서 제가 공지받은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가 대북 정책과 비핵화 협상의 주요 변수인데요. 누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conversation has already started. You know, they've stalled and gone silent. But certainly, if President Moon has indicated an interest of finding a path forward.
북한과의 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교착 상태로 조용해졌지만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36년 동안 상원에서 활동하며 수년간 외교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에 북한과 관여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먼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복원해 이를 강화하고 미, 한일, 3국 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이들과 협력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어떻게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길로 나아갈지 향후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대북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다를까요?
Vice President Biden has shown in his years of service to America a willingness to engage.
일단 전반적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대외 정책에서 관여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훨씬 더 다자주의적 접근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종종 홀로 행동하기를 원했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영내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른 접근법을 취할까요?
I'm very confident that a Biden administration would quickly resolve the issue of the special measures of arrangements and the burden sharing.
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미한 동맹 복원과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대외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한반도 그리고 영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Certainly, at this juncture, you know, let's create a 21st century policy, but the world is a better place with American engagement.
이 시점에서 21세기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의 관여로 더 나은 곳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이 기적처럼 성공한 것은 한국인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주도적인 민주주의와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21세기형 대외 정책은 패러다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체계이죠. 미국이 홀로 전 세계의 경찰이 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 호주, 인도 등과 협력해 영내 평화와 번영을 상대적으로 유지하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이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으로부터 미 대선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이웃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적의 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미국 합동참모본부장 차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7일 북한이 적은 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developed a small number. The specifics are classified and in many ways hard to understand, but a small number is a confident characterization of.
하이튼 합참 차장은 이날 미 국방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미국 핵 억지력 관련 토론회에서 최대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러시아와 핵 역량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을 언급한 데 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은 기밀이고 여러 면에서 알기 힘들다며 하지만 적은 수라는 표현은 이웃 나라나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 핵 역량에 대한 자신 있는 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튼 합참 차장은 미국이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s we talk about defending ourselves, it's important that we realize that defense begins not with the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hich
특히 본토 방어가 미사일 방어 역량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사일 방어 역량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토 방어가 시작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으로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B2를 대체할 B21 차세대 전략 폭격기, 콜롬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등을 꼽았습니다. 또 곧 선보이게 될 장거리 원격무기 LRSO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언급하며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할 차세대 핵 억지력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 같은 핵 전략 자산들이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인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단기간 준비로 사출 장비를 이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 합참에서는 그 수중 발사체를 이용한 것들은 단기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태세를 하는 주 그 부대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보겠다는 그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 후보자는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태풍 이후 정비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현재 SLBM 시험 개발 단계로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북극성 3형의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고 최근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3,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3,000톤급 잠수함 개발 완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시설 확장 등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체를 확인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신포조선소에서 포착됐던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의 행방이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이후 묘연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더 임박해진 것인지 태풍으로 인한 바지선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후보자는 체결 2주년을 하루 앞둔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선 북한이 합의 내용 가운데 국지적, 무력 충돌 같은 금지 사항에 대해선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9.19 군사 합의의 그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 해왔다고 보여지지만 그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좀 되지 않았고 또 큰 틀에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 후보자는 그러나 지난해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 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감시초소 GP 총격에 대해선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체결한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입니다.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지정을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담았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행을 위한 후속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18일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9.19 군사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북한 등 주요 사이버적들의 위협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동은 물론 관련 민간 기업과 제3국과의 다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17일 본토에 대한 전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열린 미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을 중요한 위협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Turning to the cyber arena, we're focused on an increasingly diverse array of threats from our cyber adversaries.
레이 국장은 FBI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침입에서부터 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술적 취약점을 이용하는 정교한 사이버 범죄자까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이버 적들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이 국장은 FBI가 고유한 전문 지식과 권한을 활용해 사이버 적들에게 위험과 결과를 부과하는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전날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Just yesterday, I announced the FBI's new cyber strategy, leveraging our unique expertise and authorities.
실제로 FBI는 16일 사이버 위협 대응 신설 전략을 발표하면서 외국 정부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협동뿐 아니라 관련 민간 기업과 제3국에 이르는 다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의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이 국장은 17일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다국적 사이버 조직에서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적국까지 이들의 사이버 위협과 이들이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지목하며 지난 7월 미 사법당국에 기소된 중국인 해커 2명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 해커들은 국가안전부와의 협력하에 미국 등 제3국의 태양에너지, 제약, 방위산업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상대로 10년 이상 해킹을 통해 정보를 탈취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레이 국장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가상화폐가 테러리즘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에 이용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법 집행을 방해하고 범죄 활동을 숨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f course, the ability to follow the money is critical across every threat and the cryptocurrency.
레이 국장은 가상화폐가 자금 추적을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있지만 FBI는 자금 추적에 관해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개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BI는 최근 북한 해커들이 불법 운영한 가상화폐 계좌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FBI와 연방국세청 범죄조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이 사건을 공동 조사했고 미 사법당국은 지난 8월 북한의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또다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제약으로 식량 안보가 악화하고 여름철 홍수와 잇따른 태풍으로 가축과 식량이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FAO는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 분류하며 적은 양의 식품 섭취 수준과 식품 다양성 부족, 경기 침체와 홍수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음식물 섭취량이 적은 데다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FAO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과 9월 초 잇따른 태풍과 이로 인한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 가축과 식량이 유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곡물을 생산하는 남부 농경지대에 폭우로 심각한 홍수가 일어났다며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지만 최근 진행된 현장 답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사나 시민보호와 인도주의 지원기구 에코도 11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코의 피터 비로 아시아태평양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4월과 9월은 북한의 주요 작황기간인데 연이은 태풍과 이에 따른 홍수로 논밭이 대거 침수된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로 대변인은 또 북한 전역에서 천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연재해는 취약계층의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수에 이어 8월 말 8호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 9월 초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한편 FAO가 이번에 지정한 45개 식량 부족국 가운데 아프리카 나라가 34개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에 비롯해 레바논,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등 9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서 손전화를 이용한 소액 송금과 결제 등 모바일 금융 활동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외부 세계와의 새로운 관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북한에선 새로운 형태의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 결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모바일 금융 시스템 구축, 나아가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여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6일 미국 평화연구소 USIP를 통해 공개된 북한 전화돈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전 단계의 통화시간 거래라는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는 전화돈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소액 결제 방식이 등장했고 이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기술입니다. 북한의 전화돈은 미국과 한국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라들의 모바일 금융결제와는 형태가 다릅니다. 미국 등에선 금융기관이 직접 휴대전화에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예금과 송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화돈은 금융권이 개입한 거래 방식이 아닌 일종의 물물거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요금 체계는 선불제로 석 달에 북한 돈 약 3천 원을 내면 매달 기본 200분에 추가 35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 등 외화로 추가 비용을 내면 원하는 만큼의 추가 시간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분은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이후 주어지는 35분 그리고 충전을 통해 더 많이 들어온 통화 시간에 대해선 2월뿐 아니라 양도도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남는 전화 통화 시간을 친지나 지인들에게 양도하는 데 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재화로 사용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령 장마당에 나간 한 여성이 현금이 모두 떨어지자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남은 통화 시간을 화장품 판매상에게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값에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남성은 출장길에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부인이 직접 전화돈을 보내줘 이를 통해 차편은 물론 숙박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호 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전화돈은 이제 큰 액수 거래는 안 써요. 뭐 한 5달러 정도 뭐 사러 갔는데 돈이 모자르면 아 그럼 이거 전화돈으로 해결합시다. 전화돈 얼마 보내면은 5달러로 쳐줄래요. 서로 이제 내고를 하는 거죠. 북한의 새로운 민간 송금 방식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원초적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굉장히 첨단 기법인 거예요.
김현호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손전화가 북한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퍼지고 다들 뭐 손전화 갖고 싶어하고 손전화로 통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나니까 전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통화 시간이 필요한데.
김 부소장은 또 화폐 기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이 은행을 통한 거래 대신 돈줄을 이용한 목돈 송금과 화폐를 이용한 직접 거래 등 사금융을 더 선호하면서 전화돈 사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공식 은행을 믿지를 않으니까 돈을 맡겨도 제때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송금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른 방식을 찾는데.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모바일 금융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현재 20% 수준인 휴대전화 보급률이 80%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북한 중앙정부와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불신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책 경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호부 장성택을 처형한 뒤 참수된 머리를 가슴에 얹어 전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식 공포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참수는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처형 방법은 아니라는 그런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최근 출간한 책 경로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에 관한 처형 얘기가 나옵니다.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폭력성과 포악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그가 고모부를 죽였고 그의 시신을 고위 관리들이 다니는 계단에 두었으며 참수된 머리는 가슴에 올려놨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후견인으로 알려졌던 장성택은 지난 2013년 12월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 등 국가 전복 음모 행위 혐의로 처형됐지만 사형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관해서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17일 BOA에 북한 김 씨 일가의 잔인함과 공포 정치에 비춰볼 때 이런 증언이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김정은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무력과 잔인함을 사용하는 걸 절대 꺼리지 않으며 그가 보여준 것처럼 심지어 친인척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at Kim Jong-un does never is reluctant to use force and brutality to deal with the problem.
북한 정권은 대부분의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해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란 기록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처형 행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장성택에 대한 잔인한 처형은 북한 김 씨 일가의 핵심 체제 유지 수법인 공포 정치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국 때부터 북한의 김 씨 일가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공포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는 공포 정치가 등장하는 것이죠.
미국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리 월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장성택에 관한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의 성공적인 권력 승계는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누군가를 잔인하게 제거하는 방식이라며 오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016년 발표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백서에서 김정은이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과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목을 베는 참수 형태의 처형은 무척 낯설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북한 전문가가 아닌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모호한 표현들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은 고위 간부를 처형할 때 총기와 대공 화기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미국 안팎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지언 솔티 의장은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모부를 처형한 건 민생보다 체제 유지를 앞세우는 지도자의 잔인함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1세기 정상국가 대열에 합류하려면 이런 잔인한 공포정치를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GN 뉴스 김영골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며 미-한일 안보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한 데 대해 두 나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17일 BOA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의 지난달 26일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와 타협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본 측에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열린 시장, 포용성을 포함한 안보와 번영의 기반을 둔 지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전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과 국제적 공동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도 지소미아에 대해 개별 정보의 효용성 외에 유사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한일 안보를 넘어 영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 삼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의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수출 규제를 하자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종료 직전인 11월 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인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해온 민간단체가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기회 그리고 배움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온 워싱턴 북한 선교회. 이 단체가 교육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아카데미의 배현수 목사입니다.
조금 더 체제를 잡아서 새롭게 이제 평신도들을 위한 선교 통역 자원을 개발하고 돕고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개편해서 조직을 좀 더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교수 요원도 좀 찾고 커리큘럼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5년여에 걸친 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평신도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강사진을 구성하고 이전보다 세분화한 과목으로 북한 선교에 필요한 기초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24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가을학기의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과 통일학개론, 북한 언어와 생활 등 3개 과목입니다. 그 밖에 선교학개론, 한국 초대교회사, 주체사상과 선교, 북한 사회체제, 미주 한인교회와 통일선교, 탈북민 심리상담과 선교, 기독교 교육과 선교 등도 강의에 포함됩니다. 10여 명의 강사진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선교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25년간 북한 선교 분야에서 활동하며 8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이수봉 하나와 여러 통일연구소 소장, 미드웨스트 신학대학 최영일 교수, 탈북민 치유상담가인 오은경 사단법인 마음세움재단 대표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내년 봄학기에 북한 이탈주민 심리상담과 치유 강의를 진행하게 될 오은경 대표는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강제 북송의 두려움과 중국 내에서의 생활들로 인해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표는 이 단체의 첫 강의인 기독교 세계관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기독교인이자 상담 전문가로서 소명과 방향 점검의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해온 오 대표는 경험을 통해 탈북민들의 치유 과정에 기독교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내면의 상처들이 상담을 통해 회복되는 모습의 중심에 종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강의한 배현수 목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논하는 학문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배 목사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타락으로 일그러졌고 이를 원래로 돌이키는 것이 구속이며 구속은 회복과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을 갖는 것이며 통일선교의 핵심 가치가 된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배 목사는 이번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온라인 수업뿐 아니라 향후 선교지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북중 국경 지역 등 탈북민 선교 현장에서 직간접 경험과 교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북한선교회 노규호 사무총장은 이 단체의 활동 목표인 통일 선교사 양성을 위한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단체 설립에 참여했던 자신이 지난해 통일 선교사로 임명된 뒤 적잖은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노 사무총장은 올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북중 국경 지역의 탈북민 선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일정이 취소되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북한 내에서 선교하는 내지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체류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또 몽골에서 병원에서 북한 사역을 하는 몽골 닥터도 북한 선교에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제가 북한 선교사나 북한 선교단체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6주 동안에 거의 뭐 매일 하루에 두세 분씩 만나다시피 저희가 워싱턴에서 갖고 있던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막연한 생각보다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현장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많이 발견하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노사무 총장은 당시 한국 내 선교통일한국협의회 등 단체와 양해각서를 맺었다며 향후 교류를 통해 통일선교에 참여를 원하는 미주한인교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게 된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고 워싱턴 북한선교회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파워가 생겨서 좀 뛰어들고 같이 해서 동행하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는 직접 북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좀 구체화시키고 또 이제 통일이 점점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다가오는 그런 것 같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회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렇게 재정비하면서 소외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에 가려져 있는 이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의 국제 공지사항입니다.
아로이스 은딘바티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전직 관리로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딘바티는 키부예 지방 지소부의 시장으로 있으면서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전란을 피해 지방에 숨어 지내는 피난민들을 수색해 찾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100일간의 폭력 기간 중 이 공격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로 알려진 국제법정은 은딘바티를 인종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정부 또 유엔과 국제법정과 협력해 살인범죄에 연루된 은딘바티와 또 이와 연루된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만 달러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만약 은딘바티의 행방이나 은신처를 아신다면 그 정보를 인근 미국 대사관이나 공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방문해 지역 안보 사무실 리저널 시큐리티 어피스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자우편으로 미국 전쟁 범죄 보상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wcrp@state.gov입니다. 또는 왓츠앱 1-202-975-546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www.facebook.com/warcrimesrewardsprogram 트위터 주소는 www.twitter.com/warcrimesreward입니다. 모든 믿을 만한 정보는 조사를 거치며 모든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국제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